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명을 따라 일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보면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 늦게까지 각종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아마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을 텐데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죠. 예수님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할 일이 있는 중에서도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특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할 일이 많으면 기도할 시간 없고 묵상할 시간 없고 할 일이 많으면 예배할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삶이 어그러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영혼이 어그러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때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놓치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특별히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우리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35절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자기 사명이 뭐냐는 것을 더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뚜렷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부분 보면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과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산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는 혼자 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가셨냐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거죠. 밤늦게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막 불이 났게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동네에 좀 묶어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마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오지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거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거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요구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는 인기 끌만한 일을 하러 다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여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늘 급한 일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집중해야 될 부르심이 뭐냐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다니는 것 아니고 인기를 끌는 자리를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입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해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로서는 사실 엄청난 그 모험,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표현들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너무 많이 버림당하고 너무 많이 배척당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는 바람 부는 방향에 서 있지 말아라, 흐르는 물에 몸을 씻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서 있을 수가 없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인생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참 대접해주지 못해가지고 혼자 외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내몰라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오늘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병 환자의 수동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되풀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기꺼이 너를 고쳐줄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더 본문에서 감동적인 것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필요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손을 내밀어 대셨는데,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고 난 뒤로는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난 뒤부터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이 나병 환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김 동정은 받았지만 정말 긍휼로 자기를 만져주고 혹은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소문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 하시는데,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고 무슨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시느냐 하면, 당시에 모세의 규례에 의하면, 신명기법 혹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선언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정해진 일정한 예식을 행하여야만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쫓겨난 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나병 환자의 그 사회적인 관계들 혹은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총체적 치유 혹은 전인 치유 뭐 이런 거를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앞에서 정결제를 공식적으로 행하면서 사회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서 정결을 행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나병 환자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의 병과 그의 상처받은 마음과 혹은 오늘 본문에 그의 이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고쳐주시면서 나병 환자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성실한 치유 혹은 예수님의 이런 온전한 섬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었고 예수님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의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 사명의 동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동력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예수 믿고 이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